제가 좀 약간 좀 피곤한 상태라 저를 위해서 좀 농담을 좀 잠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저희 장민 형제님께서 이제 찬송하시기 전에 잠깐 이제 이런저런 이제 집안의 분을 말씀하셨는데 그냥 농담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버릇없이 얘기를 듣지 말아주시고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이 교회에 와서 이제 몇 년 전에 박노우 총장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천사를 섬기는 그 성경 구절을 주일 오전인가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내용을 하시다가 이렇기 때문에 남자도 집안일 한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내가 지금 이거 앉을 자리를 찾지 못하는 심정이었던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장민 형제님께서도 그 일을 충실하게 받으시는 또 형제님이시고 혹시 목의 사회를 지향하시는 건 아니시죠? 하여튼 제가 옆에서 보면서 참 제가 좀 농담감 약간의 좀 반감도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부분들을 좀 곰곰이 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제 식대로 좀 했으면 하여튼 지속적인 그 가정을 향한 애정을 좀 표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물론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제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고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저희 자매도 또 고생을 하고 있고 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좀 분명히 부드러워야 된다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매사에 승질을 낸다는 거는 그것처럼 불안정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잠깐 그 얘기를 좀 분위기 전환하면서 저도 좀 피곤도 잊을 겸 해서 좀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딴 때처럼 이제 빵을 먼저 떼고 말씀을 나누고 이제 거의 마지막에 잔을 하는 것이 아니라 빵을 떼고 성경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 바로 잔을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혹시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하려고 했던 그 혹시 그런 생각들이 있으셨다면은 지금 찬송하는 그 시간에 혹시 정리 안 된 부분이 있다면은 그 찬송하는 가운데 개별적으로 하나님께 아래는 좀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찬송은 400장. 예. 누가복음 22장 성경 말씀 펴시겠습니다. 먼저 빵을 통해서 섬겨주실 형제님께서는 김태형 형제님이시고 바로 잠깐 성경 멘트를 한 이후에 우리 저 목양자 되시는 박노창 형제님께서 잔을 위해서 섬겨주시는 순서를 바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22장 19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분께서 빵을 집으사 감사를 드리시고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를 위하여 준 내 몸이라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시고 우리가 이제 존재했던 이제 책을 보면서 참 어떻게 보면은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내용이지만 참 진리나 교리적인 부분을 굳이 깊이 있게 들어가지 않더라도 주님께 감사하는 시간들이 잠깐 좀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우리나라에서 제사를 드리는 그 방식을 보면은 뭐 제가 좀 잊어버렸는데 붉은 과일은 이쪽에 두고 뭐는 이쪽에 두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조상신을 섬길 때 그렇게 까다로운 절차가 있고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빵을 물론 이제 빵이 되기 위해서 곱게 아주 갈아줘야 되겠지만은 이 빵을 구울 때 몇 도시로 어떤 두께로 해야 되는지 이것을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이것을 통해서 이 상징을 통해서 주님의 고운 과로 같은 주님의 인격을 바라보게 하고 그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허물을 위해서 찢겨셨다는 그것을 바라보게 하신 이 단순한 것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종종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지체분들께서도 한번 살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빵을 준비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들이 많이 있다면은 그것이 참 여러 가지 준비하는 과정 중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또 그것을 더 깊이 소위 보신다는 분을 통해서 분쟁 아닌 분쟁이 생길 수도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근데 주님께서 이것을 다 제거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 먼저 이 빵을 위해서 섬기는 기도를 우리 김태형 장님께서 잠깐 하시겠습니다.
주님 참 주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참 십자가에 달리시고 참 피 흘려 주시고 또 그 몸이 찢기시고 피와 물을 다 쏟으시기까지 참 주님께서 저희를 위한 사랑을 참 이렇게 보여 주셨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참 주님이 흘려주셨던 그 피를 기억하고 또 주님이 참 찢기신 그 몸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참 저희들의 인생이 무엇이간데 참 마땅히 저희가 지옥에 갈 운명들을 참 우리 주님께서 다 담당해 주시고 저희들이 마땅히 보응받아 마땅한 그 지옥행을 참 면제해 주신 거 참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또 주님 바라볼 때 참 주님이 그 죽으심에서 끝나신 게 아니라 또 우리 주님께서 참 3일 만에 성경 기록대로 참 이렇게 부활해 주셔서 참 저희가 부활에 또 소망을 가지게 된 거 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 기록대로 참 주님이 입으셨던 그 몸을 차후에 또 입을 터인데 참 저희들은 참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참 그런 존재들입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주님께서 참 저희들에게 그 부활의 몸을 또 이렇게 허락하신 거, 그 그거를 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참 그 죄를 짓지 않는 몸, 참 이 세상에 살면서 저희가 죄와 참 많은 것들에 찌들어 살고 있는데, 주님, 저희가 성경 기록대로 참 부활하신 그 몸을 입으신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 저희가 참 죄를 짓지 않는 그 몸, 참 그 몸을 참 늘 소망하고 또 기다립니다. 주님, 참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참 저희가 이 땅에 참 살아갈 때, 하나님, 참 저희가 이 땅에 있는 것들만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참 저희가 부활하신 그 주님이 입으셨던 그 죄를 짓지 않는 그 몸을 소망하고, 또 저 천국을 참 향해서 저희들의 마음이 늘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또 저희들의 믿음이 무엇보다도 더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참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참 저희 교회 안에서 참 이렇게 주의 만찬을 행할 때 참 저희 어려웠던 그런 마음들이 참 정리되고 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회복되고 또 이렇게 예배 드리는 가운데 참 저희들의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정리되어서 참 실타래같이 엮인 저희들의 이런 마음과 여러 가지 부분들을 또 잘 정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참 그러한 과정 속에서 참 무엇보다도 기준이 되는 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참 저희 것들을 내놓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빵을 뗄 때 참 주님이 그 찢기신 그 몸 참 하나님께서 그렇게 참 저희들을 위해서 그 찢기신 그 몸을 주님 저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또한 그 찢기신 몸 위에 또 흘리신 그 피를 또 저희가 기억합니다. 주님 참 저희가 우리 주님이 저희에게 행하셨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저희 가슴 깊은 곳에 늘 새기면서 참 이 믿음의 진보를 한 발짝 한 발짝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하며 늘 동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이 누룩 없는 빵의 상징은 주님의 몸을 상징합니다. 잠시 후에 이 빵을 뗄 것인데 이것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찢겨진 주님의 몸을 상징하기 위해서 떼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나눠먹기 위해서 떼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통과 죄의 허물로 인해서 떼어진 몸을 우리가 취하게 됩니다. 믿음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빵을 취하는 데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께서 빵을 집으사 감사를 드리시고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를 위하여 준 내 몸이라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시고 만찬은 주님께서 먹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먹지 않는 방법을 선택하지 마시고 주님께 고백하고 자백하고 또 풀 수 있는 것은 풀어서 이 먹는 데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같이 다 같이 빵을 취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히 좀 한 1분간 30초에서 1분간 멘트를 하고 우리 박노창 현님께서 나오셔서 감사를 드리는 시간을 가지시겠습니다. 자, 여기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제가 청년 때 돌아봤던 한 교회 중에서 한 잔에 참여한다고 그래가지고 이 한 잔을 가지고 서로 돌려가면서 포도 잔을 취한 모임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보는데 혹시 이제 이거는 제가 아무리 분명하다고 하지만 성경에 관련된 거라 나중에 혹시 제가 언급하는 내용이 아니라면은 박노창님께서 좀 바로 잡아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여기 보니까 감사를 드리신 그 잔을 가지고 제자들한테 나누었다는 이렇게 성경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보는 게 맞다면은 이 제자들이 각 그 아마 잔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거기 아마 나누지 않았는가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쫓는다는 것이 문자적이긴 하지만 또 때로 그것을 좀 더 충분히 살펴볼 필요가 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잠깐 언급하고 좀 싶었고요. 우리 박노창 현장님께서 잔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좀 해주시겠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가 문 앞에 발라져 있는 그것을 보기만 하면 내가 그 집은 넘어가리라 하셨던 주님, 오늘 저희가 주님의 피를 보여주는 이 잔들을 우리 앞에 놓고 보면서 예수님의 그 피가 우리 안에 발려져서 그래서 영원한 파멸과 진노가 우리를 넘어간 것을 생각하니 정말로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 주님을 아무리 오랫동안 찬송한다 해도 결코 질리지 않을 것이고 매 순간 기쁘게 우리 주님을 찬송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흘리신 피와 십자가를 생각할 때 주님의 것만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 자신이 달려있는 십자가와 또 나 자신이 그 십자가에서 온전히 죽었다는 그것, 그것을 우리가 늘 같이 생각할 수 있게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식사 뒤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나의 피고 그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언약이니라. 여기에 보면 주님께서 언급하실 때 포도즙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으시고 잔으로 언급을 하셨던 부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잔이라는 것은 주님의 몸을 암시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그 잔에 담겨있는 주님의 생명의 피인 죄 없으신 생명의 피인 그 부분을 아마 예두른 것이 아닌가 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잔을 취하고 마실 때 이 부분을 좀 더 생각하고 죄 없으신 피가 흘려진 그분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잔에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소산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 궁휼이 많으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참여하겠습니다. 1년에 한 두 번 정도 이렇게 말씀을 이제 그 만찬할 때 이렇게 올라오는데 항상 참 제 자신이 게으르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이것이 물론 전에 박노창님께서도 고린도전서 말씀하실 때 그 대언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만 이 하여튼 이 간증이 아닌 이 성경을 가지고 논하는 것 비슷한 상황에 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항상 제가 맞지 않는 옷을 입는 게 아닌가라는 항상 고민을 좀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참 부담을 좀 많이 갖는데, 그래서 이제 준비하는 때, 참 이게 핑계 아닌 핑계가 그래서 잘 준비를 안 하게 되는 게 좀 있습니다. 차라리 이러다가 그냥 제대로 너무 엉터리를 계속 하다가 그냥 하지 말라고. 하셨으면 좋겠다. 아니, 빈말이 아닙니다. 진짜로. 해병대 나오잖아요. 아, 공수부대가 그런 거예요? 안 되면 대기하나요? 하여튼, 참, 주님께서 궁휼이 많으신 것처럼, 복된 소망 심내기에 참, 이 교회도 궁휼이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참, 여러모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이 만찬뿐만이 아니라 침례와 관련된 부분을 같이 연동을 해서 언급을 하면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헬라어에 그 사크라멘툼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라틴어에 이런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이제 맹세란 뜻을 갖고 있고, 또 이제 당시에 로마 시대의 이 병사들이 이 로마 제국의 군대에 입대할 때 이 충성을 맹세할 때 이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 맹세를 하는 이 신병은 이 할 때 이게 어떤 의미를 또 스스로 내포하고 있냐면은 자기를 기쁘게 할 수 있었던 사생활을 다 포기하고 이후부터 전적으로 이제 가이사에게 속해 있음을 이제 선포하게 되는 그런 또 의미가 있습니다. 또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또 어디를 가더라도 가이사가 명령하는 모든 명령에 복종하겠다. 또 그런 뜻이 있고 또 이 가이사를 향한 것뿐만이 아니라 로마 제국에 향한 또 충성의 맹세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당시 그리스도인들도 이해 못지않은 이보다 더 뛰어난 서약 같은 것이 있는데 이것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이 침례와 이 만찬입니다. 그냥 만찬이 아니라 주님의 만찬입니다. 이 침례의 순종함과 주님의 만찬을 이제 정규적으로 준수하면서 자기 자신의 이전의 죄와 삶을 이제 버리고 주님께 이제 자신이 온전히 속했다는 것을 이제 선포하는 그런 이제 뜻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침례와 주님의 만찬은 그리스도인들을 세상과 이제 구별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이 신약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먼저 제가 침례에 대해서 뭐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한번 언급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 신약 성경은 물 속에 잠기는 이제 단 한 번의 침례를 나타내 주는데 이 침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선한 고백을 하기 위한 이제 의도된 고백하기 위해서 의도된 것임을 성경에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침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살았다는 연합되었다는 그 모형이나 이제 모형이고 또 예표적인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침례에 순종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하신 속죄 사역과 그분을 믿는 나의 고백이기도 하고 또 이 침례는 참 너무나 명쾌한 것은 굉장히 단순하게 주님과 연합되었다는 그 사실을 알리는 데 굉장히 명쾌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물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우리가 물에 들어가서 나오는 것도 거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숨이 막히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그것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이 명쾌하게 자기가 어떤 것을 믿는지를 선포하는 계기도 되고 또한 복음에 대한 그 핵심적인 간증이 되기도 하겠습니다. 그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요거는 제가 그냥 간단하게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 이 말씀처럼 이 침례에 대한 이 명령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물론 이 신약 초기 시대 때 보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받았다는 구절도 있지만 여기 분명히 마태복음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침례를 주라고 분명히 하나님 근본적으로 하나님이시면서 사역에 대한 일치에 대한 부분을 여기에 분명히 이 이름을 언급하면서 침례를 주라고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요거는 제가 길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읽으면서 마지막에 잠깐 좀 멘트를 좀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 39절에 보면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디오피아 내시가 그래서 언급을 하는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여기 26절부터 보면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 남쪽으로 나아가 예루살렘에서 가자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 하니 그곳은 사막이더라. 빌립이 일어나 가더니 보라 이디오피아 사람 곧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 밑에서 그네의 모든 국고를 맡아 큰 권세를 가진 내시가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면서 자기 병거에 앉아 대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그때 성령께서 빌립에게 이르시되 가까이 가서 이 병거에 합류하라 하시거늘 빌립이 거기로 내시에게로 달려가 그가 대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이르되 그대가 읽는 것을 깨닫느냐 하매 내시가 이르되 누가 나를 지도해 주지 않으면 어찌 내가 깨달을 수 있으리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뒤에 쭉 나가다가 빌립이 예수님을 선포하고 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신 걸 믿는다고 내시가 고백하는 구절이 나오고 또 그 아래쪽에 보면은 침례에 대해서 내시가 언급을 하면서 물이 발견되었을 때 그 즉시 그 물속으로 들어가서 침례를 받았던 구절이 나옵니다. 여기에 먼저 우리가 보통 이제 복음을 전할 때에 보면은 분명히 사탄의 방해가 있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도 어떤 장애물로 인해서 방해를 받았다고 이렇게 언급하는 경우들이 종종 듣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거보다 더 우리가 유념해야 되고 마음에 둬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성취될 때 그 주의 모든 열심이 모든 것을 돌파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해가 분명히 있을지라도 그거보다 더 큰 힘으로 이것을 성취해내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상황에 눌리지 않길 바랍니다. 저희 집사람도 이제 그 장인어른께서 이제 거의 이제 뭐 인공호흡기만 인위적으로 낀 상태에서 호흡을 하고 계신데 그 갈 때마다 좀 더 그래도 의식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좀 반응이 있을 때 갈 때부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이제 토로할 때가 있었는데 물론 사탄은 그 어떤 마지막까지라도 어떤 사람이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가진 방해를 하겠지만은 주님의 그 열심이 그것을 돌파하게 됩니다. 이것을 믿고 거기에서 눌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 빌립이 복음을 전하는 이 과정 중에 너무나 놀랄만한 그 기적과도 같은 이 언급이 되면서 어떤 장애물도 언급이 되지 않은 부분들을 여기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 눌리지 말고 그 뜻이 있고 하나님께서 보내신다고 믿을 때 그 주님의 능력을 믿고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또 그다음에 로마서 6장 3절부터 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세워진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곧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심겼으면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되리라.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는 우리의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라 하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에 대한 견해는 어떤 이제 주석가들은 이것은 성령 침례다 이렇게 언급하는 구절들이 있는데 뭐 그 부분도 영적으로는 틀리지 않다고 보지만 일단은 이 단순하게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내용 안에서 보면은 이 침례가 상징하는 부분들을 아주 영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죄의 몸을 멸하여 죄를 섬기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참 저도 지금도 그렇지만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보단 이상적인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선한 뜻을 적극적으로 취하면서 사는 것에 대해서 참 고민을 많이 하고 그 뜻을 품은 것이 참 좋지만 때로 그것보다 이 죄에 사로잡혀서 너무 괴로워한 나날들이 좀 있었습니다. 거기에 참 그 제 자신이 그때 생각들 그때 상황들을 보면 꼭 의도적이지 않더라도 이 아마 그렇게 넘어졌으면은 이 제 자신을 부인하고 은혜로 구원받은 내 자신을 돌이켰어야 되는데 아마 제가 제 스스로를 무의식 중에 제 자신을 신뢰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간절히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된 삶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영적으로, 보다 그럴듯하고 보기 좋은 것을 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이 주님께서 이 마지막에 6절에 언급한 이 내용처럼 이런 부분들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은혜로 내가 내 의지와 어떤 특별한 능력으로 구원받지 않았다는 것을 바로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번번이 넘어지고 죄에 사로잡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자기에 망각한다면은 이 말씀의 효력이 아마 제 자신이 겪었던 것처럼 아마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이 구절을 읽으면서 한번 생각을 하게 됐고 또 이 신약 성경에 그 다음 이제 만찬으로 한번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신약 성경에 또한 이제 자주 행해졌던 주님의 만찬이 있는데 이것은 오직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 예식은 주 예수님 이름으로 신자들이 함께 모였을 때 이제 행해졌는데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우리가 아까 보고 참여했던 것처럼 한 빵에 한 덩이의 빵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징하는 의미는 구속을 보증하는 주님의 피를 또 그런 상징이 있고 또 영원한 구속을 보증하는 이 잔의 포도즙인 이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이제 포도즙도 우리가 취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 보면은 이 만찬을 누가복음 22장을 제가 좀 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주제로 삼는 것은 참 누가가 기록한 그 관점 때문에 개인적으로 좀 이것을 어떻게 좀 설명하기는 어렵지만은 누가가 기록한 그 관점들이 참 제 마음을 사로잡고 그날에 그것을 좀 바라보게 하는 것 때문에 누가복음을 좀 이제 이렇게 이렇게 좀 주제를 좀 삼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참 하지만 이 만찬이라는 건 아까 좀 간단하게 언급했던 것처럼 굉장히 이제 간단한 예식입니다. 여기에 이제 마태복음 이 만찬에 대해서는 이제 신약 성경에 여러 군데가 언급이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26장 26절 29절 하고 마가복음 14장 22절과 26절 있고 여기에 그 외에 이제 또 신약 초기 시대 때 사도행전이라든지 이런 고린도전서 이런 부분들에 간접적으로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성경이 기록이 이제 모양은 다르지만은 그 기술하는 방식은 다르지만은 그 부분들이 계속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이 부분들이 있는데 근데 저는 이제 이 좀 이따가 이제 살펴보겠지만은 이 요한복음 5장 1절에 보면은 이제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6장 4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깝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 다 아시는 것처럼 레위기 23장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대한 그 절기에 해당하는 그 세 개의 절기가 있고 또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또 절기 초실절, 오순절, 초막절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절기는 유대인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개역성경을 표현하면은 여호와께서 주신 겁니다. 근데 누가가 기록할 때 이 관점을 보니까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 물론 그게 이제 주님께서 주신 것이 그들의 명절처럼 됐을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 내막을 보면은 이 왜 이렇게 기술했는지를 좀 그 의도가 있다고 좀 여겨졌습니다. 그 내용에서 뭘 뺀다든가 그 아예 상황을 바꿔버린다든가 하면서 거기에 예수님을 제거하고 유대인들의 그 종교 지도자들이 앉아가지고 사람의 명절로 전락시킨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그 5장 1절에 보면은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분의 견해는 이것이 오순절일 것이다라고 이렇게 그 아마 견해를 밝히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처럼 분명히 형태적으로는 우리가 구약 성경에 있는 그 절기를 언급하지만 여기에 정말 정작 주님인 그 주님이 제외됐기 때문에 물론 모든 사람이 그렇다고 보진 않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처럼 유대인들 중에 분명히 선한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그 제사를 드리더라도 그것을 온전히 본질을 보면서 믿음 안에서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고 또 보여지고 또 그런 것들이 간접적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허나 다수의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것이 주님의 절기로서 접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명절처럼 주님께서 빠진 그 명절처럼 그것을 지냈기 때문에 정작 이 절기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주님에 대해서 대적을 하고 주님을 반대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그 다음에, 여기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주님의 만찬을 접할 때도, 제가 거듭나서 거친 교회들을 보면은 그 내막은 제가 잘 알 수는 없지만은, 물론 만찬만이 최고다 이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분명히 주님을 향해서 어떤 것을 취하고 행할 때, 그것은 주님과 연합됐다면 반드시 효력이 있게 됩니다. 만찬을 수없이 하고 주님을 바라본다고 하고 그분의 몸이 이 빵처럼 찢었다고 하고 내 죄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서 이 교회가 자꾸 육신적으로 변하고 사람이 중심이 되고 이런 상황들을 좀 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면 이거 여기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이것은 주님의 절기가 아니라 우리의 행사, 교회 행사가 되고 우리의 개인의 어떤 그 사람의 행사로 이 만찬이 전락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떤 책을 쓴 사람이 이 부분을 한번 짚었는데 그 부분이 이제 개인적으로 좀 많이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만찬을 할 때나 또 이 침례를 개인적으로 그 순종할 때라든지 교회에서 행할 때 이것이 우리의 명절처럼 주님이 제거된 명절처럼 교회 행사가 되지 않도록 좀 두려운 마음으로 기쁘게 참여하되 두려운 마음으로 항상 살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또 신약성경에는 이제 여러 가지 형태의 만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한 7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간단하게 언급하고 제가 언급하고자 하는 그 만찬에 대해서 오늘 했던 그 만찬하고는 좀 다른 그 만찬에 대해 언급하면서 마지막으로 좀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부터 24절에 보면은 여기에는 이제 복음 선포의 만찬이 있고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 영적인 교제의 만찬이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에는 신자들의 감사와 만찬이 있고 믿는 자들의 누가복음 22장 7절과 18절에 보면은 상징적인 완성의 만찬이 있고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보면은 혼인잔치의 만찬이 있고 19장 17절에 보면은 의로운 보응의 만찬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만찬할 때 자주 우리 지체분들 형제님들께서 언급한 구절에 구절인 요한복음 11장 고린도전서 11장 17절과 34절에 있는 우리가 하는 그 만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저는 오늘 이 주님의 만찬과 연해서 참 교회 좋은 전통이 될 수 있는 그 만찬 신자들의 감사의 만찬에 대해서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요거는 같이 한번 넘겨놓고 읽으면서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이건 제가 한번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고 부분적으로 좀 절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제 마음에 와닿던 부분을 한번 나눠보고 그 다음에 길지 않은 시간에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그 뒤에 예수님께서 유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이미 죽었던 나사로 곧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자가 있더라. 거기서 그들이 그분을 위해 저녁 식사를 베푸니 마르다는 섬기되 나사로는 그분과 함께 상에 앉은 자들 중에 있더라. 그때 마리아가 매우 값진 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분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에 그분의 제자들 가운데 하나로 그분을 배반하여 넘길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가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자들을 염려하기 때문이 아니요 도둑이므로 돈 가방을 맡아 그 안에 든 것을 가져가기 때문이더라.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이 여자를 가만히 두어라. 내가 장사 지낼 날을 대비하여 그녀가 이것을 간직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음인데요. 여기 1절에 이렇게 언급한 이 베다니 지역에 대해서 잠깐 좀 한번 언급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 베다니는 이 지역의 이 히브리어 뜻은 이 빈민의 집이라는 뜻이 있고 또 아람어와 시리아어에는 이 고통의 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베다니는 고대 때부터 이제 가난하고 이제 병든 자들이 돌보는 장소였는데 이 여기에 대한 이제 역사적인 흔적이 그 지역에서 이제 다수의 낙고람이 이제 발견되었다는 걸로 이제 증명이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또 예수님 시대에 이 베다니는 또 3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갈릴리에 온 사람들이 이제 머무르는 곳이기도 했는데 이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 이 절기를 지키러 가기 위해서 이제 그래서 이 갈릴 사람들이 지키러 가기 위해서 이게 머무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한번 좀 개인적으로 와닿았던 부분들을 이렇게 언급하면 해보고 싶은데요. 이 베다니는 이제 올리브산 동남쪽에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여기. 근데 여기 보면은 여기 보면은 아마 주님께서 우리가 이제 참 어려운 사람들이 뭔가 초대를 한다든가 뭔가 섬기고자 할 때 우리는 상당히 이제 부담을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뭘 하나라도 막 들고 가야 되지 않는가. 물론 이제 그것이 좋은 것이긴 하지만, 물론 이제 성경에는 분명히 주님께서 그러실 수도 있었겠지만 거기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 가난하고 어려운 이 정말 이 지역에 가실 때 이것을 그냥 아마 뭐 잘은 모르겠지만 우리가 보통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갖는 겸양이나 뭐 미덕처럼 어떤 미안함을 갖고 좀 부담을 간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정말 감사의 희생제사처럼 아마 받아들이시지 않았는가 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또 한편으로는 그것을 봤을 때 내가 어렵고 누추하다고 그래가지고 지체들 향해서 뭔가 그 섬기는 기회를 스스로 자꾸 억누른다든지 내 자신을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 자신의 환경을 잠깐 바라보면서 사실상 보면 그렇게 어렵지도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면 굉장히 누가 어렵다고 그래가지고 막 걱정을 막 합니다, 집에서. 여기뿐만 아니라 예전에 교회 있을 때도. 근데 가만히 나중에 들어보니까 뭐가 있습니다. 저 같으면 걱정하지 않을 정도로 상황이 어렵다고 해야 되는데 내가 어렵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진짜 상황, 이제 어렵다고 보통 저 같은 서민들이 할 때는 진짜 어디 기댈 데가 없고 막 대출길이 막혔다든지. 근데 보면은 부모님한테 뭘 받았다든지 뭐 몇 년치가 뭐 쌓였다든지 이러시더라고요. 뭐 어렵다고 하시는데. 근데 여기 보면은 이 베다니아 지역 자체가 뭐 이렇게 작은 마을인데다가 병자들을 돌보는 지역이기 때문에 어떤 경제적인 활성화가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거기라고 언급한 부분 보면은 이 문둥병자 아마 그 집에서 시몬이라는 그 집에 초대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이 손을 부지런히 잘 놀려 섬기는 마르다가 그 일을 아마 감당하러 갔다 이런 견해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그 암만 우리가 물론 이제 지금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긴 어렵지만 분명히 제 견해 제가 어릴 때 기억으로 봤을 때는 어렵다 해도 제 어릴 때와 아버지의 세대에 비해서는 때거리 걱정하는 거를 거의 아마 그런 경우는 없지 않는가 생각이 좀 듭니다. 제 어릴 때만 해도 아버지가 이제 사업이 어려워져가지고 이제 쌀이 떨어져서 일요일 날 이제 가족이 이제 그 큰 당수, 큰 할아버지 두째 삼촌댁에 걸어갔던 기억이 있는데 물론 지금도 그렇게 그 정도의 어려운 분들이나 그보다 더 심한 세상의 어려운 분들이 있겠지만 분명히 절대적으로 그때보다는 그 어렵다고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니면 어렵다 해도.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한 그 뭐냐면 분명히 이들의 상황이 너무나 어렵고 문둥병까지 걸린 시몬의 이 집에 이 주님을 초대해서 저녁 식사를 베풀었다는 것을 한번 좀 깊이 좀 묵상이라든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듭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베다니 지역은 예루살렘과 한 5리 정도 떨어진 지역으로서 이 11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이제 구절이 나오는데 그만큼 언제든지 예수님께서 여기에 오셨다는 것이 전해지면 예수님이나 그 제자들이 위기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인데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초청을 흔쾌히 받아들이셔가지고 베다니 지역에 가셨다. 이렇게 그런 정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들이 섬기는 것을 흔쾌히 받아들이셔 가셨고 또 그 다음에 2절에 보면은 이제 그들이 그분을 위해서 저녁 식사를 베풀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대적하고 참 여러 가지 그것이 정치적인 문제까지 되고 아마 그런 경험들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집단적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이 압박을 가하는 그 경험을이나 아마 그거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어떤 힘으로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힘이 약한 사람들일지라도 몇백만 모이면은 그거는 어떤 무사도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물론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하셨다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도 육체에 속해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그렇게 가볍지만은 않은 상황이지 않았는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들의 적은 무리지만 이들을 향해 가셨고. 또 그 속에서도 참 적은 무리지만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참 아름다운 그런 무리들이 있었는데 또 이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우리가 항상 뭐 노래의 찬송의 주제가 되기도 하고 언제든지 성경에 언급되는 이 구절인데 이 마리아가 하는 이 헌신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우리가 여기 성경 기절에 있는 것처럼 기록에 있는 것처럼 이 3대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1년에 이제 노동자가 벌 수 있는 그 급여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2016년, 근로자들 연봉을 평균적으로 낸 게 있는데, 그게 한 3,300만 원 정도 대략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1년치 연봉을 그대로 모으려면 1년이 필요하지 않잖아요. 보통 잘 모으면 3년이나 5년 안에 돼야 그것을 남길 수가 있는데, 이 마리아를 이것을 통해서 유추해 보면은 참 오랫동안 이것을 모으지 않았겠는가. 단돈 이 1,000만 원, 5,000만 원 참 모으기가 1,000만 원 이 뭐 뭔가 좀 내 삶을 진전시키기 위해서 종잣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1,000만 원, 500만 원 참 모으기가 어려운데, 현 시대에서도 어떨 때는. 근데 이 마리아는 보면 뭐 제가 이 마리아에 대해서 잘 깊이 잘 알지 못하지만은 참 그 1년에 그 해당하는 그 근로자 연봉을 그대로 모아 어느 정도 걸렸는지 모르겠지만은 그걸 모아서 준비하고 있다가 예수님의 발에 이제 부은 그 기록이 있습니다. 참 그 부분을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게 되고, 우리가 때로 이제 만족하고 풍족 가운데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섬기고자 많이 내 자신이 뭔가 많이 누리면서 그 참 그 주님께 감사하길 원하는 제 자신을 좀 바라볼 때가 있는데, 이 부분을 좀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예, 여기에 보면 마리아 헌신의 결과는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요. 다 아시는 것처럼 죽음을 미리 기념하는 이제 행위가 있고, 또 더불어 이것을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이제 향유 냄새를 이제 그러니까 머리에 베게 됐는데, 여기에 이제 이런 의미를 또 부여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그 뭔가 주님을 두려워하고 겸손한 가운데 주님을 섬길 때 이 머리에 향유가 묻은 것처럼 자연스럽게 그 향기가 자기한테도 묻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표현이 좀 어려울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그 참 그 뭔가 주님을 향해서 한다는 것이 그것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뭔가 여기에 묻어난 것처럼 자기 자신에게도 분명히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 보면은 이 향유가 이 집안에 가득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참 음식을 먹고 있다가 이 진한 향기를, 향수 냄새를 맡다는 거는 참 고역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처음에 들어가지 않았을 때에 그 어떤 진한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딱 보니까 바로 건너편, 바로 앞에 뒤통수가 보이는 아가씨인지 아줌마인지 아마 그 분이셨던 것 같아요. 음식을 맛있게 먹고 있는데 향수가 냄새나니까 입맛이 뚝 떨어졌습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주님께서는 여기에 주목하지 않으시고 포커스를 주님께 집중하도록 하셨습니다. 물론 제자들이 아마 저와 같은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향 냄새가 어떤 종류의 냄새였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음식에 뭐 고기가 나왔다면 음식에 그 어떤 그 고기의 그 맛을 더 올렸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외 좋은 음식이 나왔다면 그 입맛을 돋구기 위한 그런 아마 냄새는 아니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여기에 기록하는 그 관점을 보면 그런 방향으로 하지 않고 정말 온전히 주님께 그 쏟아붓는 그 관점으로 이 성경을 기록하도록 허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참 그래서 우리가 이제 때때로 우리가 교회 가운데 우리 자신과 지체들이 뭔가 할 때 우리가 너무나 그런 부분들을 볼 때 이성적으로 정죄하지 않도록 하는 주의가 좀 필요하지 않은가 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어떤 이제 우리가 뭔가 음식을 베푼다든지 어떤 섬김을 할 때 그 사람의 어떤 사는 모양과 이걸 보고 쉽게 이렇게 의도적인 건 아니지만 이 폄하하는 듯한 상황을 좀 이렇게 몇 다리 건너 들을 때가 있습니다. 의도한 건 아니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체를 걱정하는 거였기 때문에. 하지만 주님께서는 뭐 이것이 동일한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것을 그렇게 보지 않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만 그 지체를 걱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가 그렇게 주님을 향해서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관점을 우리 마음을 모은다면은 그것이 어차피 그가 주님을 향해서 그 드리는 그 헌신이 나에게도 유익이 있지 않겠는가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개인적으로 좀 언급하고 싶었고, 또 우리가 주님의 그 어떤 그 사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정한 감사라든지 이런 거 있을 때는 어떤 형태로든 간에 이게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격과 품성이 다 틀리고 감정이 다 틀리지만은 우리가 또 어떤 그러지만은 분명히 이곳은 어떤 형태로든 간에 드러나게 됩니다. 여기 보면 주님께서도 육체 가운데 있으셨고 이 저녁 식사가 필요하셨다고 좀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님께서 그 필요를 이 지체들이 예, 이것을 그를 이 상황을 통해서 이 필요를 주님의 필요를 섬겼고 또 이것이 이들의 어떤 삶의 모양을 떠나가지고 이들은 참 이것이 굉장히 그들한테 명예롭고 기뻤을 그런 순간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우리가 각자 이제 여러 가지 판단이 틀리고 또 교회에 여러 가지 또 섬김들이 또 여러 가지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 우리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분량이 넘치는 것을 하면 안 되지만 우리가 때때로 그것이 주님을 향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그 정죄가 되지 않도록 좀 그런 좀 필요가 있지 않겠나 좀 굉장히 좀 그런 필요가 있지 않겠나 좀 생각이 좀 드는 계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효율을 많이 따집니다. 효율을 많이 따지는데 효율이 중심이 되면은 그 효과를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현장 일을 하는데 배관이나 이제 천정형 에어컨은 천정으로 드레인 공사를 하게 됩니다. 뭐 배관은 뭐 다르게 갈 수도 있지만, 근데 막다른 길에 그 방법이 없을 때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 공사가 효과적으로 되기 위해서 벽과 계속 싸우는 겁니다. 끝날 때까지. 그러면 이제 이 제품이 제품 자체는 이제 가동될 수도 나오지만 그것이 완제품이 되기 위해서 기술자의 손길이 필요한데 그것을 그 효율을 따지지 않고 효율을 따지다 보면 그 일을 못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효율을 따지지 않고 그것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될 수 있냐에 거의 집중해서 일을 해낼 때 그 제품이 완성된 제품으로 되는 경험들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때로 물론 어떤 일을 처리할 때 합리적인 이성도 필요하고 또 효율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 효율을 따지지 않는 것처럼 이 섬김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주님께서 더 사용을 원하시면은 효율도 중요하지만은 우리의 손이 마르지 않고 풍성한 손이 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손이 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같이 염두를 좀 해서 나갔으면 좋겠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또 개인적으로 물론 저 분량대로 이렇게 하게 되겠지만은 좀 저도 그 안에서 주님께서 주신 안에서 제 분량 안에서 마른 손이 되지 않고 풍성한 손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간절한 바람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풍성하고 또 어떤 주방장들이 보면은 음식을 잘 섭취하는 사람이 좋은 음식을 만듭니다. 물론 깡 마른 분들이 이 간을 잘 봐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또 뭐 체질 따라 틀리겠지만은 특별한 경우입니다. 예, 주방장들을 보니까 음식을 잘 먹습니다. 가리지 않고. 예. 그런 사람들은 얼굴 빛깔도 좋고 풍성한 손을 냅니다. 예.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어떤 상황을 이제 설명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손이 풍성하고 마음이 풍성하다면은 그 풍성함이 손으로 갈 것이고 우리 발로 가려야 믿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 변호사님께서 같이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시간을 아주 딱 정확하게 4시에 이렇게 딱 맞춰주셨습니다. 원래 우리가 주의 만찬 끝나고 나서는 찬송을 한 곡 하는데 간단한 곡으로 187번을 같이 하십시다. 187번입니다. 이게 끝날 때 어디서 끝나게 되지? 그냥 도돌이 한 번만 돌아오는 거로 해서 끝내십시다. 내 평생 사는 동안. 하신 것 중에서 잔을 한 잔으로 이렇게 전체가 돌아갔겠냐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런 모임에서 한번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그런 모임에서 이제 경험은 있는데 그런데 이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 그 예수님이 미리 그걸 생각하고 예를 들어서 뭐 이만한 잔을 특별히 준비하셨을 일은 없을 것이고 그렇죠? 그냥 평상시 식사에 사용되는 그 개인 컵을 사용하셨을 텐데 거기에 제자들 12명 정도면은 뭐 그거 가지고 이렇게 이제 뭐 그야말로 돌아가면서 마신다 그래도 마실 수는 있었겠지요. 그러나 인원이 많아지면은 우리가 한 컵에 이거 한다는 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하나는 설사 주님이 하신 방법이 그 방법이라 하더라도 지금 이 시대에 그러면 그 방법을 따라해야 하냐 할 때 저는 그것은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지금 같은 잔에 참여한다는 의미가 중요한 것이지 그 한 컵이라는 그 틀에 이렇게 우리가 그걸 꼭 지켜야 되는 것은 아니다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그런 걸 따진다면 우리는 이거를 이 오후 시간에도 하면 안 돼요. 이거 저녁에 해야 되잖아요. 저녁에 만찬 저녁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 해질 때 이렇게 기다려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는 못 하잖아요. 또 우리가 그러니까는 가능한 한 우리도 어쨌든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거기에 그것이 명확하게 한 잔을 사용했다는 그러한 것이 명확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어서 거기 이제 디바이드 하라고 하셨는데 디바이드 그러니까 그 잔은 분명히 한 잔이 맞습니다. 이시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러 잔을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아니고 이 한 잔으로 이렇게 이제 주신 것은 맞는데 거기서 이제 따랐겠냐 한 모금씩 마셨겠냐 할 때 그것은 주님이 명확하게 적어 놓으시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 왜 성경대로 안 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서 어느 정도 자유에 속한 문제다. 오케이. 예. 자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이 오후 시간에 저희에게 또 이렇게 주님의 살과 그 피를 기억하게 하는 이 주의 만찬을 또 갖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참 멀리 떠난 그 멀리 떨어질 수밖에 한동안 멀리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게 된 그 애인 사이에서 서로 그 정표로서 이렇게 주고받은 그러한 물건처럼 참 이 주의 만찬이 참 우리 주님께서 참 신부인 우리 교회를 위해서 공중에 나타나실 그날까지 우리가 이것을 보고 또 보고 행하고 또 행하면서 참 신랑께서 오실 그날을 우리가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결코 우리에게 식상한 것이나 지치는 것이 되지 않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기 원하고 할 때마다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기쁨을 더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제 헤어집니다. 일주일 동안 또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우리가 힘있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또 이런저런 모양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지체들 주께서 기억하시기 원하고 또한 우리 이소래 자매님이 이번 주에 어쩌면 또 해산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 그 마지막 그 모든 순간까지도 주님께서 지키시고 불안한 마음이 없게 하시고 순산하게 하셔서 아이와 또 산모가 모두가 다 건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